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윗에게 바세바 사건은, 즉 바세바와 동침하고 임신하자 그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전장에서 죽게 만든 일은 다윗의 일생에 치명적인 범죄였기 때문에 그 사건은 그의 가슴에 새겨진 주홍 글씨와도 같습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그가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왕이 되어서도 자신의 능력에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고스란히 수용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붙잡겠노라고 고백하지만 좀 여유가 있게 되고 편안해지면 하나님은 놓아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나 자신의 병든 이기심을 붙잡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억울하게 도망을 다닐 때에도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왕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후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사울의 집안을 향해서 대대적인 피해 복수를 감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속했던 그 모든 재산을 손자 므비보셋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세바 사건은 그의 삶과 신앙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엔 그는 자신이 그 일을 저지르고서도 자신이 얼마나 많이 잘못했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자여서 양과 소가 굉장히 많았고 또 한 사람은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어린 암양 한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암양을 자기 딸처럼 생각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잘 때도 품에 안고 잤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신의 양이나 소를 잡아서 대접하기가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을 빼앗아서 대접했습니다. 여기까지 듣던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참한 실상을 확인하고서 지은 시편이 참의 시로 유명한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과 5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러하듯이 다윗에게도 죄를 짓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마치 밥을 먹는 것이나 잠을 자는 것, 숨을 쉬는 것과도 같은 원초적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기 속에 정결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고치는 것은 본래 온전하게 있던 것이 고장이 나거나 마모가 되었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고 창조하는 것은 본래 없었던 것을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마음 수리나 마음 개조 정도가 아니라 마음 창조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후에 자신의 처참한 실상을 확인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 장군의 장례식이 끝나자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고 밧세바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는 이 일이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것이지만 비방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대로 태어난 아기는 몹시 앓았습니다. 다윗은 두문불출하며 금식하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나이 많은 신하들이 다윗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다윗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7일 만에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의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왕에게 말해도 듣지 않았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왕에게 어떻게 말한다는 말인가 하고 전전긍긍해했습니다. 다윗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은 후에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와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왕께서 식음을 전폐하시고 슬퍼하시더니 아이가 죽자 음식을 드시는 것은 어쩐 일이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며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금식하겠습니까? 내가 그 아이를 다시 살아 돌아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다시 올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보다 더 상심하고 있을 바세바를 위로하였습니다. 후에 바세바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서 그의 이름을 솔로몬 평화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시 보내셔서 다른 이름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입니다.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디디아는 주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윗과 바세바는 태어난 아들이 가문과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의 사람, 화해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그 아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련의 일들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올 험난한 삶에 대해서 예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약속의 징표가 그 아이 여디디아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참 부유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에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에는 각종 금은 보화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입었던 옷은 최상의 옷감으로 최고의 디자이너가 만든 옷일 뿐만 아니라 그가 입는 옷은 오직 그만이 입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입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의료 혜택도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외적들을 물리쳤고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골리앗까지 이긴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시나의 아내를 도둑질해 올 때에 그의 속사람은 참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가만히 두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외적으로 참 부유하였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가난한 교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부유함을 부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다시 보게 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에 칭찬을 듣지 못한 유일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거짓 교사나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관한 내용도 없고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또한 이세벨을 용납하여 행음하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에 관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칭찬에 관한 내용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께 왜 우리만 미워하세요? 왜 우리만 막 갖고 그래요? 라고 항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외적인 부유함에 취해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을 참으로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속의 가치관의 옷을 입고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을 때 그들의 수치를 감추어 주시기 위해서 흰 옷을 만들어 준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면서도 그 부딪히게 되는 원인이 자신들의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안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죄를 범할 때에 그의 죄를 덮어주시는 사랑을 하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를 드러내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드러내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책망하신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록 2장에서 새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음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지만 발람의 교훈을 지키며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보다 나중에 행위가 더 많은 것을 칭찬하셨지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여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도 책망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2장에 나오는 세 교회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은 우리말로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같은 말이 아닙니다. 새 교회에 대한 책망은 헬라어의 전치사 카타로 나와 있습니다. 맞서 있다는 의미인데 영어로 말씀드리면 against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은 엘렌코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드러내서 야단치다의 뜻입니다. 새 교회에 대한 책망은 주님께서 그 교회와 1대1로 직면해서 조언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야단치는 것을 뜻합니다. 2년 6개월쯤 전에 한 신문에서 본 내용입니다. 한 어머니가 14살 난 딸과 10살 난 아들을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부모의 지갑에 손을 대는 아이들의 손버릇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남매는 처음에는 부모의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 두 장을 몰래 빼내어 갔습니다. 부모는 저러다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혼을 내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금액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남매를 데리고 경찰서로 가기 전날에 아버지의 지갑에서 남매는 8만 원을 빼내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충격을 주어서 남매의 손을 잡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을 복도에 잠시 세워두고 형사과로 가서 한 형사에게 지난 9개월 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아이들의 손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딸은 형사 앞에서도 스마트폰에 SMS로 친구들과 문자질을 했습니다. 아들은 다리를 까딱거리며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아라고 형사의 불을 향해 남매는 겁을 잔뜩 먹고서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을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고 이내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형사는 너희들이 아버지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냈지라고 묻고서 마치 진짜 범인을 취조하는 것처럼 엄한 목소리로 이름, 나이, 다니는 학교 등을 연이어 물었습니다. 남매는 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랬어요라고 잘못했어요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조사 시간은 불과 7분 정도였지만 남매는 몇 차례나 잘못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형사는 이번 한 번만 봐주는 거야. 다음엔 정식으로 조사할 거야. 엄마의 부탁으로 특별하게 용서해 주는 거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라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밖으로 나오며 엄마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도 눈물을 꿀꺽 삼켰습니다. 집에 가서 저녁 먹자라며 엄마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잠언 2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은 공개적인 꾸짖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면책하시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숨은 사랑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징계하다를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하다.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문에 나타난 징계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징계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훨씬 더 따뜻하고 훨씬 더 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에도 징계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징계가 헬라어 단어로 파이데이아입니다. 이것은 파이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파이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들과 딸을 포함하는 어린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가장 적절하게 번역하면 자녀 만들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징계를 자녀 만들기로 바꾸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자녀 만들게 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자녀로 만들어지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자녀 만들기 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녀 만들기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만들게 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자녀 만들게 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증오하시거나 외면하시기 위해서 책망하고 징계, 자녀 만들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요청하십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는 것은 사랑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의 본래 반대말은 증오나 미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증오하거나 미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다 실어야 하지만 무관심에는 아무런 감정을 싣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의 동의어는 열심이고 사랑의 반의어는 미지근함 또는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랑하면서 열정을 내지 않는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상대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는 열심을 내고서도 더 주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한 회개하다의 의미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다, 길을 돌이키다입니다. 세상을 향하고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던 것에서 영원을 향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맞다는 것을 수용하고 자신의 인생의 길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라오디게아에서 파는 금을 사서 모으고 그곳에서 파는 옷을 사서 입고 그곳에서 파는 안약을 사서 바르는 자기 중심적인 열심, 세속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주님께서 파시는 불로 연단한 금과 흰 옷과 안약을 사서 바르는 신앙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로 바꾸고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고 징계, 자녀 만들기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도 책망하시고 징계, 자녀 만들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혹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고 책망하시고 징계, 자녀 만들기 하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거나 우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책망하시고 징계, 자녀 만들기를 하고 계신다면 하루빨리 주님을 향해 열심을 내고 회개하십시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주님의 사랑하심과 자녀 만들기 하심의 결과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자녀 만들기에 우리를 온전히 의탁한다면 우리는 날이 갈수록 성숙해질 것이요 주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 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자녀 만들기를 알고 그분을 향해 열심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평생 주온 글씨를 달고 살아야 하는 허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 만들게 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공고함과 가련함, 가난함, 눈먼, 벌거벗음을 드러내시고 징계, 자녀 만들기를 하시는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감추고 싶었던 실수나 허물이 드러나 얼굴을 들 수 없었던 일이 있었음에도 지금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징계, 자녀 만들기 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혹 아직 드러나지 않고 책망을 받는 일이 있다면 지금 돌이키고 주님을 향하는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바라옵나니 주님께 책망을 들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책망을 듣지 않은 교회도 있듯이 우리가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고서도 회개의 삶을 살고 열심을 내는 인생길을 걷고 달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을 닮은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을 다간 후에 주님 앞에 설 때가 가장 주님의 자녀답게 하시고 원숙한 모습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